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 554페이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아합이라는 한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합 왕으로 넘어온 지 굉장히 몇 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 않고 계속 엘리야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아합 치세를 다루면서 아합의 다스릴 때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열왕기서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먼저 소개해서 아합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또 아합의 치세가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가를 먼저 밝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아합의 치세에 관해 할애되고 있는 장수는 총 6장인데요. 그 중에서 3장은 아합이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은 엘리야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어디서 왔는지, 출신 지역은 나타나 있지만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는 야생의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휘저어 놓고 또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안에 심어 놓은 그 바알 종교를 뿌리채 뒤흔들고 또 홀연히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전면에 나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그 정세,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흥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그 어떤 왕조도 2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왕조가 세워지고 여로보암 왕조가 세워지고 2대째를 지나면 또 반란이 일어나서 또 다른 왕조, 바하사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도 2대째를 지나서 또 반란을 맞아 왕조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시므리에 이어 오므리가 나라를 평정하고 왕조를 세운 다음에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의 기틀을 다잘 닦아서 이제 오므리의 뒤를 이은 2대 왕, 아합 왕 때에는 굉장히 그 평안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늘 2대째마다 있어 왔던 반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이야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개가 없었다는 점만 해도 그의 치세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느냐, 또 그리고 그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북이스라엘에서 왕 노릇을 하였다는 것을 볼때 그의 치세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나를 우리가 어림잡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서에서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바는 성경의 관심이 한 왕이 다스리던 때그 나라에 대한 평가가 그가 얼마나 많은 무력을 가졌는가, 경제력을 가졌는가, 정치력을 가졌는가, 외교력을 발휘했는가에 있지 않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합이 처음 소개되고 있는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몇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죠. 16장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치세에 대한 개요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더욱 분노케 한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펼치면서 17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이제 아합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은 그 16장 29절 이하에 있었던 평가, 아합 왕은 이스라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이었고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그 개입이고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등장해서 아합과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로 이 아합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17, 18,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답을 주고 있죠. 17장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17장의 주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섬겨오고 있는 그 바알이 원래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우시고 입히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17장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알보다 더 위대하신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대비되는 바알의 무능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세상,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분명히 증거하셨는데 그리고 바알의 무능이 온천하 앞에 고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세벨이 실권을 쥐고 있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하나님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19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꾸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힘과 권세, 권력이 세상에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아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 그런 것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진정한 힘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가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열왕기서를 읽는 1차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된 상황, 그리고 약속받은 땅 가나안을 버릴 수밖에 없이 그 땅에서 축출되어서 원치 않는 땅, 이방인이 다스리는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이 엘리야 이야기로 답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지진으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광풍이 몰아쳐서 바위가 쪼개지고 산이 흔들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화염이 지나가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누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누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시리아, 아람 제국의 왕이 될 것이며, 누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인지를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나는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품은 뜻이 역사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제 1차 독자에게, 그리고 그 1차 독자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합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아합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밑바탕에 깔아놓고 아합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아합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20장부터 22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아람, 즉 시리아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는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 북쪽의 그 아시리아 제국이 슬슬 거대 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북쪽에서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고 있을 때 아람은 그 시리아 제국은 아시리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아시리아와의 그 사이에 완충 지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이죠. 그 나라의 왕이 벤하닷인데, 벤하닷은 그 아수르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하여 반 아시리아 그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군소 국가들을 규합하여 대아시리아 저항 전선을 이렇게 딱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20장,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시면 아람의 그 베나다 왕, 그 시리아의 베나다 왕이 32명의 왕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포위했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2명의 왕들은 아마도 그 아람 왕, 그 베나닷이 맹주로 있었던 대아시리아 저항 연맹에 그 속한 군소 국가들의 그 영주였을 것입니다. 32명의 작은 나라들을 규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베나닷 왕이, 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도 자신의 영향 아래 두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기 위해서, 그래서 봉신국가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진군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 말은 통상적인 요구입니다. 나의 그 제국에 항복하고 그 제국의 연맹에 들어와라. 봉신국가가 되어라.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적당한 조공을 설정하고 또 인지를 상호 교환하면 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거 무슨 특별한 정말로 네 은금을 내가 다 가져가고 네 자녀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놈들을 내가 다 데려가겠다 이런 그 실질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외교적인 표현인 것이죠. 너는 우리나라의 그 복속된 국가다. 항복을 받아들여라 이런 요구입니다. 아합 왕이 사태가 심각함을 감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음을 간파하고 그 항복 요구에 응답을 합니다. 모든 항복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당시에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서 조약 문서를 체결하고 조공을 설정하고 인지를 교환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벤하닷 왕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욕심을 냈던 것으로 보여요. 20장 5절에 보시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외교적인 표현에 그 항복을 권유하는 그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마음껏 너희 집안과 너희 신하들의 집안을 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약탈해 가겠다. 굉장히 굴욕을 안겨주는 표현인 것이죠. 더욱더 이미 항복을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그 아합 왕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었을 텐데 그뿐 아니라 더 굴욕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왕궁을 합법적으로 약탈해 가겠노라.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은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외교적 관례를 넘어서는 굉장히 굴욕을 안기는 조건이었고 이에 대해서 아합 왕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비대위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는 것이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벤하닷 왕이 그냥 항복을 요구하고 적정한 외교적 관계를 설정하자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굴욕적으로 사마리아 왕궁 전체를 약탈해 가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왜 그런 회의를 소집하겠습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싸우자니 객관적인 전력에서 너무나 밀리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의 의견은 어떻게 결정되었냐? 이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요청을, 이런 굴욕적인 요청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싸웁시다 해서 북이스라엘 사이와 아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절대 열세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그 아람 연합군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생각해 보면 양측의 전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패색이 짙은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13절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 아람 연합군의 큰 무리를 보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합 왕 당신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이 큰 무리를 네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저 큰 무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한다. 이런 표현이죠. 의문이 생깁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왕이 아닌데 도대체 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가? 구원과 승리보다는 심판과 저주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은혜라는 표현이 가진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받는 이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은 아합 왕 개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대표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가 주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의 핵심은 아합 왕을 구원하는 데,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데 있지 않고 아합 왕과 또 아합 왕이 대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십니다. 전쟁의 성격이 설정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수여되고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도하여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이 아람과의 전쟁을 허락하시는데 20장을 보시면 두 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 전쟁은 아람 베나다운 왕이 32명의 지방 영주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전쟁을 수행했을 때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해 해가 바뀌면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2차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2차 전쟁을 보시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 해를 넘겨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사마리아에서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으려는 그 아람 측의 준비가 상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26절부터 보시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늘 그 사람들은 산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산에다 신전을 짓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사마리아는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싸웠으면 그들의 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렇게 그 대책을 세우죠. 그것이 첫 번째 대책, 패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전략을 수정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24절입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전쟁에서 아람 왕이 소집해왔던 그 32명의 왕들은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각각 자기가 왕노릇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떤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 대신에 왕의 직속 명령을 받는 왕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직속 상관 총독을 세워 그 군대를 이끌게 하십시오라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그 두 번째 대책을 세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실한 전력들을 보충합시다.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면 절대 밀릴 리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책을 세우고 두 번째 전쟁을 이제 다시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람은 패하게 되고 베나닷은 간신히 목숨만을 보존하고 그 지킨 목숨을 아하방 앞에서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방은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왕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가 베나닷 왕을 죽여 없애서 아람 제국을, 그 시리아 제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을 경우에 아시리아 제국이 그 아람 왕국을 먹고 더 직접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 판단하에 이 베나닷 왕을 죽이기보다는 살려두는 게 북이스라엘과 자기의 통치에 이롭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조약을 맺고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친구에게 너 나를 때려라 말을 합니다. 근데 친구가 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친한 친구가 너 나 좀 때려다오 이렇게 말하면 걱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무슨 일 있냐? 어려운 일 있냐? 뭐 큰 실수라도 했냐? 괜찮아. 왜 몸을 상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친구를 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친구를 치라는 그 말씀은 그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네 목숨을 잃는 것으로 갚게 될 것이다. 사자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너를 해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걸 만큼 엄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미리 이렇게 전초적으로 또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가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너는 나를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치는데 아주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겠죠. 그 상처를 가리고 변장을 해서 마치 전장에서 큰 전투를 치르고 나온 사람처럼 부상을 입고 나온 사람처럼 눈을 가리고 이제 붕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리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인 것처럼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지어내서 말씀을 전하죠. 제가 전쟁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을 지켜라. 너 지금부터 이 사람을 지켜라.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너는 네 목숨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놔야 될 것이다. 이런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 한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데 그 사마리아를 건설한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그 사마리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살 때 사마리아 산지 그 땅을 얼마를 주고 샀냐면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삽니다. 그 왕도를 건설할 만한 한 산을 사는데 은 두 달란트인데 이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 한 달란트를 내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면 죽을 줄 알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리저리 일을 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왕이시여 중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은 지금 굉장히 그 큰 전쟁을 치르고 또 굉장히 큰 정치적인 결단을 해서 베나닷을 살려주고 돌아오고 있는 그 큰 일을 치른 다음에 그 밀려드는 피로감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귀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네 말에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 스스로 책임을 져라. 아하방이 그 선지자 한 병사로 분장한 선지자에게 말하고, 선지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변장을 제하고, 아하방은 그 사람이 한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네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으므로 네 목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 사람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3년 후에 베나닷이 다시 또 이번에는 베나닷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아하방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그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합의 최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엘리야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 당신이 계획한 뜻과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실증적으로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아합은 은혜에 적절하게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아합왕에게 승리를 두 차례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왕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로운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더 옳은 결정,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외교적으로 잘하는 결정들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에 자기의 정치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일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 베나닷 왕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정면으로 거슬려 그를 살려주고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20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네 목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 사람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겨서 하나님이 노하셨나?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마음이 상하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마음이 상하고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기의 최선이죠.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고 바른 결정이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고심을 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렇게 쉽게 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어쩌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나를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셔서 이 거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들끓는 사회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꼴을 당하고 살아가라고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자꾸 요구하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최선입니다. 이런 마음, 저는 이런 상담 많이 해봤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객관적인 전략의 열쇠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두 차례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는 자기의 지혜를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감각과 결단에 따라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는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뜻을 따라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바를 행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녀로 너의 그 선택권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워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합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이순신의 말이 아니죠.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을 기꺼이 가십니다. 손해보는 길, 욕먹는 길, 수치를 당하는 길, 왜 가시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갑니다. 미련해 보이죠? 멍청해 보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뜻은,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합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을 따라서 최대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따라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 오늘의 경험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일 걱정거리가 닥치면 또 그 걱정거리에 함몰되어서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들을 구하는 아합의 모습, 지난주에 윤목사님 설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천대를 두고 볼 만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일희일비하는, 하나님의 지적에 못마땅해하고 분을 내고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를 연발하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결정을 요구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지. 예수께서도 그렇게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야지라고 확인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빠르게 마음이 변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과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쫓아 사셨던 예수님의 길을 이 아합의 길과 아울러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에 간섭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